예, 오늘 주님의 교회 계획 시리즈 여덟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맥아더 목사님의 그 책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책이 상당히 두꺼운데 그 책의 앞부분이 상당히 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인간의 그 해부학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 유기체 또그 조직체를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해부해 보니까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는 거죠. 뼈대가 있고 뼈대 그렇죠. 육체 이런 형태가 이렇게 있고 이 안에 들어있는 장기가 있어요. 장기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와 같은 기관이고. 그래서 그두 부분은 이미 우리가 설명을 했고, 오늘부터는 근육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육. 근육이 있어야 여러분 일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교회로 지내면 안 되고, 일을 해야 된다면,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려면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일하게 하는 그 힘이 뭐냐. 근육에 대해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끝난 다음에, 맥아더 목사님이 이상하게 맨 위에 가장 중요한 머리를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거기에도 무언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을 하되 결국은 머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머리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충분하게 지금 보질 않아서 왜 머리를 맨 위에 두었는지 그건 제가 지금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뼈대와 그다음에 장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 이 근육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근육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주에 이제 장기 이야기를 제가 2시간의 이야기하면서 장기는 교회의 영적인 생명이다.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문자를 드렸습니다. 다 받으셨죠? 예. 그 문자에 대해서 문자를 이제 쓰면서, 야, 참, 교회를 오래 하고, 모르긴 해도 한 50년 정도 교회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하여튼 만 명, 2만 명이 되는 그런 건전한 교회에 이거를 세우신 분이라, 역시 그 보는 눈이 좀 다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장기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장기가 순종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보통 분들은 그런 이야기 안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라고 할 텐데, 왜 이걸 순종이라고 했는가, 순종. 그래서 가만히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서, 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교회 목사나 아니면 교회 리더들이 정말 명백한 그런 그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리하라고, 교회 선물로 주신 목사와, 그 다음에 이 리더들, 그 말에 잘 순종하는 이게 없으면, 지역교회라는 게 이게 형성되고 자라는 게 불가능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하신 분이 교회의 생명의 첫째를 순종으로 봤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겸손, 사랑, 하나됨, 섬김, 기쁨, 평안, 절제, 그 다음에 유연성, 성장의 욕구 이런 걸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교회의 생명의 맨 마지막은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소망이라고 한 이유가 결국은 우리 인간이 다 나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목사든 훌륭한 성도든 결국은 다 오해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으니 이 땅에서 안 풀리는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신실하게 해도. 근데 이런 문제를 대할 때 이거를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요소로 이걸 가져갈 것이 아니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참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내 속중심에 있던 그 동기를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으로 이걸 가져가야지. 그게 아니라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내 힘으로 해서 이거를 좀 풀어봐야 되겠다 하고 이거를 풀려고 하면 결국은 본인도 망가지게 되고 많은 경우 교회도 망가지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생명의 맨 마지막을 소망으로 뒀다고 하는 것. 그래서 참 제가 보면서 베테랑 목사님이 다르긴 다르구나. 베테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야, 정말, 정말 다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많은 그러한 교훈을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째 시간 근육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는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맥아더 목사님, 우리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맥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럴 테니까 길게 쓰는 거안 하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맥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뭐맥 목사님이 견해가 꼭뭐 그분 자신만의 견해라고 볼수 없어요. 그분도 성경을 수십 번, 아마 수백 번 성경을 읽고, 많은 그런 주석을, 현 시대에 아마 가장 많은 주석을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맥아더 주석 해갖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주석을 쓰고 하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그 전체 성경을 다 쓰신 분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주석을 다쓸 정도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이 교회의 근육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마 맞는 걸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근육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근육은 설교와 가르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와 가르침. 그러니까 교회가 일을 하려면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육의 첫째 근육은 설교와 가르침이다. 설교는 우리말로는 설교라고 하는데 성경에 가서 보시면 선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와 말씀 가르침이 교회의 근육의 첫 번째 근육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아니면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대언자적인 그런 측면에서 여기 앉아있는 청중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야. 일방적으로. 그거를 보통 설교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르침은 성도들 이렇게 모아놓고 설득을 이렇게 하면서 동의를 구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설득해 나가면서 진리를 알려주는 게 그게 이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목회를 하는 그와 같은 그 교회 지도자를 목사 겸 교사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 겸 교사. 그래서 목사가 주로 하는 일이 선포, 그 다음에 또 교사가 하는 일은 가르치는 건데, 이런 일들이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에 필요한 그와 같은 근육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서를 가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일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설교와 가르침이에요. 선포와 가르침입니다. 우리 한번 가서 사도행전, 우리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초대교회 멤버가 될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성도들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어디에서 주로 쓰이는 말이에요? 법정에서 쓰이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증인으로 나를 채택해서 제가 법정에 가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뭘 하는 데냐? 말을 하는 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힘차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말과 에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걸 잘 설득을 해서 성도들 잘하게 하는 이두 가지 일,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된 이후에 한 10년쯤 지나가면서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이런 가운데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생기는 사도행전 11장을 가서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가서 보니까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러니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마라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 주제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들어가매 안디옥은 저 위에 시리아에 있는 이방인들의 도시. 그런 가운데 여기에서 주님의 일들이 흥황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에게 이런 소식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내니까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유대인인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까지 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3절, 그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 야, 정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바라보고는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 권면이 뭐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이런 일을 한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이 사람이 가서 권면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워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해졌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때 바나바가 본인 혼자만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 안디옥에 있던 그 성도들과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위안을 받고 교회가 자라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 말씀 선포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자라나고, 그 후에 권면과, 그렇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불어나고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면서 결국은 어떤 일이 생겨요? 사도행전 13장부터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바나바 바울을 따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내보내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이 되면서 온 소아시아에, 그 이후에 마케도니아를 넘어서 유럽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그런 내용. 그리고 결국은 바울이 로마에까지 보내줘서 로마에, 말 그대로 로마 제국의 수도라고 할수 있는 그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는, 심지어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전달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 그 일을 하려면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근육 중에 가장 큰 근육이 설교와 가르침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 많은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강단의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꼭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설교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읽어보고, 목사님들이 가장 크게 신경을 쓰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 세미나나 이런 거할때 가장 큰 주제가 설교입니다. 어떻게 해야 설교를 해서 성도들을 많이 모으느냐? 이게 많은 그 목사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설교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많은 경우 설교 테크닉을 가르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교 테크닉. 설교를 어떻게 하고, 예화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그걸 가르치는데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을 다루질 않아요. 성경 말씀 한 절을 읽고, 어떻게 하든지 20, 30분 동안에 사람들의 그 주의를 이렇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테크닉을 도입을 하고, 설교를 이렇게 구성할 때뭐 25분 동안에 도입부는 뭐 3분, 그 다음에 뭐는 얼마, 뭔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예를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설교를 구성을 하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듣게 된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이 설교, 뭐라 그럴까, 강해라고 그럴까요? 그런 테크닉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많은 교회 그 설교의 그 뭐라 그럴까, 주제가 도덕, 그 다음에 윤리,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교회 가지 않아도 들수 있는 시사 문제, 정치 문제, 그렇죠? 이런 것들, 뭐 긍정적으로 살아라. 미국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조엘 오스틴이라고 한 사람이 하는 그 교회예요. 조엘 오스틴. 성경적으로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왜 그러냐? 가면은 믿자는 사람이 가도 너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듣기 좋은 얘기, 긍정적으로 살고 이러면, 예, 이 안에서 좋은 그런 호르몬이 나오고, 이렇게 해갖고, 사람이, 예, 기쁘게 살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은 도덕, 윤리, 시사 문제를 주로 이야기하고, 신문이나 텔레비전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설교 시간에 하다 보니까, 예,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제 옆에 있는 분이,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요새 텔레비전 이렇게 보니까, 코미디언들 나오는 토크쇼에 웬 목사가 나오던데, 도대체 왜 그런 거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예. 근데 자기가 좀 민망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옆에 코미디언들이 앉아갖고, 뭐 개그맨들이 앉아갖고, 그 목사에게, 아, 이런 말씀 하면 목사님 좀 어려우실 텐데, 뭐 그러면서 야한 이야기 뭐 이런 거 하고, 이러는데 목사가 거기 껴서 어떻게 하든지 본인도 하나 하려고 하는, 예, 이런 걸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 저한테. 이게 믿지 않는 분이에요. 믿지 않는 분인데 도대체 그게 왜 그런 거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목사라고 하는 걸 알고는. 이게 참, 뭐라 그럴까,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가 왜 개그맨들 틈에 들어가요? 목사는 목사 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해야지. 사도 바울이 거기 개그맨들 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지 한마디 해보려고 이렇게 보고, 여러분, 그렇게 있겠어요? 그게. 예.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예, 애절한 모습을 보이면서 한마디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대 강단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또, 제대로 성경 공부를, 제대로라고, 성경 공부는 다 해요, 어느 교회든지. 그런데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이제 간증도 해주시고 했지만 많은 교회가 큐티식 성경 공부 아니면 뭐예요? 괄호 집어넣는 거. 이렇게 쭉 읽다 괄호 나오잖아. 그럼 성경 구절 찾아서 여기다 괄호 집어넣는 말 그대로 유치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큐티라고 하는 것, 바르게 하면 좋은 겁니다. 큐티는 quiet time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이 성경 말씀을 이걸 잘 묵상을 하면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그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죠? 좋은 거예요, 큐티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 큐티가 잘못 적용이 돼서 지금 현 시대 큐티는 그런 의미의 큐티가 아니고 지금 큐티라고 얘기하면 뭐야? 자기가 한 구절 읽고 내게 이렇게 은혜가 됐다. 이거 얘기하는 게 지금 큐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큐티가 아니라 이거를 읽고는 둥그렇게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읽고는 나는 이게 이렇다. 나는 이게 이렇다. 이거 얘기하는 게 큐티예요, 지금. 그러니까 큐티가 본말이 전도된 그런 상태에 이런 큐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성경 구절 하나 읽었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열 명이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읽고 나는 이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지금 큐티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예. 원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이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큐티를 잘못하면, 예, 성경의 객관성을 무시하고 주관성만 이야기하게 돼요. 이 말씀이 내게 뭐라 그러더라. 앞뒤 문맥 다 잘라내고, 그렇죠? 이 말씀이 내게 뭐라고 얘기하더라. 이렇게 되니까 성경이 마술 도구처럼 이렇게 이제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사사기 맥잡기를 하면서 기드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드온. 그래서 기드온 나오는 그 사사기 6장에 가서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재판관의 역할을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지, 하라고 하지 아니하시는지, 한번 하나님을 제가 좀 시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첫째 날에는 이슬이 여기 양털에만 있고, 예, 그 다음에 나머지에는 이슬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저보고 재판관의 일을 한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더니, 그 다음날 정말 가서 보니까 어때? 양털에만 예, 이슬이 묻어 있고 여기는 안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 번만 제가 더 해보겠습니다. 양털에 요번에는 양털에만 마르고 나머지는 다 예, 이슬이 내리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예,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재판관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은 정말 가서 보니까 어때요? 양털은 다 마르고 나머지에는 다 이슬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사업을 하든지 대학을 가든지 이사를 가는데 이거를 인용해서 양털 갖다 놓고 또 밤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큐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큐티라고. 앞뒤 문맥을 잘라내면 안 돼요. 앞뒤 문맥이 지금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닥친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정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위기 가운데서 구출하려고 하는 그런 문맥에 이 기드온이라고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제가 너무 힘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야.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이런 일을 할수 있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그런 의미의 이런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걸 지금 신약 시대에 들어와갖고 그렇죠? 이거를 하게 되면 지금부터 계룡산을 가야 되는 거예요. 계룡산 가서 매일같이 이걸 듣는가 안 듣는가 이걸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은 불신의 행위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한번 그러한 일어난 일을 나한테 다 적용해서 매일같이 양털을 가져다 하면 이게 믿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믿음이 아니잖아요. 보고 자꾸 뭘 하겠다고 하니 이게 믿음이 아닌 겁니다. 자, 무신론자 이야기를 한번 하겠어요. 어떤 무신론자가 이게 싫어합니다. 아마 시카고에서 일어난 일 같은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쇼핑센터 같은 데 이제 온 거예요.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더니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막 찌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존재하면 나를 이 시간에 죽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분 동안 해도 하나님이 안 죽이니까 뭐라고 해요? 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없습니다. 뭐예요, 이게? 그거 다 주관적인 내용이잖아요. 주관적인 내용.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공의를 집행을 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객관적인 건 무시를 하고, 여기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인격적인 하나님 무시를 하고, 자기 혼자 도치가 돼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리고 나를 당장 죽이면 모든 사람이 보니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안 죽였으니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 죽였으니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뇌 보신 적이 있으세요? 뇌. 여러분 속에 있는 뇌 보신 적이 있냐고.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셨죠? 뇌가 그럼 없어요? 있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뇌가 분명히 있는데 안 봤으니까 나는 없다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큐티가 잘못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큐티가 잘못이 되면 자기 속에 뭔가 상상을 해놓고는 그게 안 이루어지면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을,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내게로 이렇게 안정을 시키고 그것도 내가 경험한 것으로 딱 안정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알려주겠다. 무슨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고 그러고 아 이게 얼마나 그 경건한 모습이에요.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냥 생각해보고 알려주겠다 그러지 저는 그 정도의 그 근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보고 알려드리겠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오시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생각해보고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하시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가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좀 알아보고 하겠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덫에 빠집니다. 어떤 분이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교회 성도들 앞에 섰습니다. 아우, 하나님의 뜻이 저기 하와이로 가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짐 싸고 다 그러다 한달 있다가 아, 제가 안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한달 사이에 그렇게 왔다 갔다 변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 제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목회가 잘안 돼서 저는 하와이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실되게 고백을 했다가 해보니 또, 아,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을 다시 먹고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한달 전에 하나님 뜻이 하와이였다가 이게 또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한 달, 두달 사이에 왔다 갔다 되면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거들먹거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로 해야 실수가 드러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식의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객관적인 거 다 무시하고 주관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신천지에서 신학을 가르치는다고 거기 가서 몇 개월만 하면 20년, 30년 교회 다녔던 사람이 그냥 거기 다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과천이 신천지가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0장, 21장 나온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표현하면 그게 신천지입니다. 저기 과천 청계산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20년, 30년 다녀도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거기 들으면 거길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목회 서신을 줬습니다. 목회자에게 주는 서신을 줬어요. 그 목회 서신에 우리 한번 가서 맨 끝에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좀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기 바로 전에 유언의 말씀으로 준 거예요. 자기 아들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유언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 그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해라. 지금 목회 서신을 주면서 맨 마지막에 죽기 바로 전에 마지막 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을 선포해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일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말씀 선포, 말씀 가르침.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오래 참고, 또 교인들 가운데도 고집을 피우고 이런 사람들 오래 참고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는 그런 일이 말씀 선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이게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되는 성경 공부예요. 자기 귀를, 이게 귀가 가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을 채워주는 그런 선생들을 쌓아놓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랴. 제가 이야기하는 말 다 맞죠? 그렇잖아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 다 맞잖아요. 어디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뭘 가르쳐야 되냐?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시고 성령님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성령님께서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악한 천사들, 선한 천사들 모두에게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선포가 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았다. 요 사실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사실을. 그래서 바로 위에 그 15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이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 같아요. 이 교회는 목사가 선포할 것도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여러분을 세우려고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맥 목사님 교회가 한 2만 명 이렇게 이제 모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 생각엔 아마 수백만 개의 카세트 테이프하고 CD 이런 것들을 온 세상에 퍼뜨린 그런 교회가 이제 됐습니다. 여기 그맥 목사님 책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메가더 목사님 교회에 오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그 물었더니 대답이 뭐냐? 목사님 교회는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 옵니다. 메가더 목사님 뭐 인물이 좋고 뭐 시사 토크를 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온다고 그렇게 증언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뭐 5천 명 모이는 교회다, 1만 명 모이는 교회다, 건물이 크고 뭐가 많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에 온다고 하는 그런 증언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서 많이 나오길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 이 진리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누구예요? 디모데, 목회자.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들. 그 다음에 11절 가서 보니까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라. 여러분,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 다음에 13절,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여. 다른 거 없잖아요.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거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교리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 16절에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내가 이것을, 이런 것들을 잘하게 될때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디모데 자신을 구원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서 죄의 유혹에서, 악한 일들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때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 목사에게도 나타나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일이 말씀 선포와 가르침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가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뭐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스타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Study to show thyself approved unto God. 이렇게 돼 있으면서, 스타디, 여러분 다 아시죠? 스타디. 여러분 공부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려고 공부를 해야 되냐?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나눈다. 이게 신약 성도들에게 속한 건지, 구약에 속한 건지, 그렇죠? 이게 구원에 관한 건지, 성화에 관한 건지, 이게 천년왕국에 관한 건지, 새하늘과 새하늘의 새 땅에 관한 건지, 이게 뭐에 속한 건지를 바르게 나눠서 가르쳐 줘야지, 이게 뒤범벅이 되도록 가르쳐 주면 오히려 성도들이 혼란을 느낀다는 거예요. 곤란을 느낀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가르쳐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맥 목사님이 그렇게 썼습니다. 어떤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항의성 발언을 한다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 그거 다 옳은데 너무 말씀만 강조하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까? 그럴 때맥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결코 아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와 가르침이 모든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촉매제다. 촉매제? 무슨 이야기냐?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면 소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거 아닌가를 어떻게 알수 있어요? 말씀을 가르쳐 줘야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게 중요한 말씀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를 해서 이렇게 선포도 하고 가르치는 그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는 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 난 그거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고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로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그 모든 게다 타버리면 그럼 뭐라 그랬어요? 보상의 손실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원래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손실을 받으니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겨우 불로 구원받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위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고 있는 그런 행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아닌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그거를 목사가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열심히 선포하고 가르쳐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런 일이 요만큼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쓰게 될때 마땅히 받아야 될 그와 같은 보상을 그날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 원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요만큼을 했어도 그게 하나님이 받는 일이 돼야 그게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불로 행위를 심판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이 행위가 불타지 않는 그런 행위가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하려면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일들 하면서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가서 보니까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이 구약 성경이에요. 이 당시에는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만의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아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7절,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요.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돼서 모든 선한 일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르쳐야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일을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목사가 하게 돼요. 목사가. 그렇죠? 목사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사가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려면 목사의 마음속에 한 가지 작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신실하게 요리를 해서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해주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이 마음에 이 확신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안 모여? 빨리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겠구나. 사람이 안 모여? 그럼 어떻게, 빨리 예화를 찾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화 찾으러 다니고, 설교 세미나, 테크닉이 뭐가 내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고, 자꾸 테크닉 찾으러 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 조금 덜 모이는 날도 있고 많이 모이는 날도 있고 뭐가 있지만 내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에 부응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야 그래야 목사가 이 일을 지금 할수 있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니까 또 어떤 분이 누가복음 12장을 언급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가서 보시면 1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회당과 행정관과 권세 있는 자에게 끌고 가거든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대답하며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께서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요 11절을 딱 떼어놓고 목사가 12절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여기 강단에만 딱 서면 성령님께서 바로 그 시각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내게 주시겠거니 하고 교회 오면 그러면 교회가 전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문맥이 뭐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든 이렇게 됐을 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할 말을 준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남용을 해서 목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딱 나오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특별히 형제교회 그러한 목사를 두지 않는 그러한 교회에서는 이걸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와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고 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고 하니, 그러니 준비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니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목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만 전하면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되 열심히 준비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책도 읽어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잘 전달해야 될 것인가. 준비는 목사가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요리해서 전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될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걸 하려면은 무엇이 서야 되느냐? 조직 신학이라는 게 서야 돼요. 조직 신학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인류를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 무엇인가? 이 틀이 정확하게 딱 서서 이 가운데서 열왕기 상하를 읽든 역대기 상하를 읽든 계시록을 읽든 창세기를 읽든 어디를 읽어도 이 일관된 그틀 속에서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향한 말씀인가? 신약시대 교회를 위한 말씀인가? 그렇죠? 이런 모든 말씀들이 이 전체적인 틀이 딱서 있는 가운데 올바로 강의가 돼서 나올 때 그때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런 다음에 조직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 그러려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어떤 길을 택해요? 쉬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불 받으러 일단 가는 겁니다. 이게 말씀으로는 승부가 안 나니까, 이거 갖고 뭐 하는 거는 승부가 안 나니까, 불 받으러 가는 거예요. 불 받으러. 이렇게 해갖고 불 받은 걸로 하니,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불 받는 건 뭐야? 다 주관적인 거잖아요. 나의 경험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 이게 목사의 그 주관적인 것으로 이게 성경 해석이 돼서 나오면,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어떠한 문제가 있냐? 하면 어떤 특정한 어떤 교단이라든지 어떤 교리가 있을 때 성경 말씀 항상 그거대로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 그룹에 속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럼 그 틀로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큰데 요만한 틀로 해서 요것만 보면 어떻게 요만큼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떤 특정한 그런 신학에 또 매이게 되면, 그럼 하나님 말씀 올바로, 그분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 그런 모든 걸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문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조직 신학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체험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거예요. 뭐 알파 코스니 뭐 두날개니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오래 있다 내년에 또 당겨오고 또 당겨오고 그러면 또 성도들 보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고 예배 시간도 1시간 예배를 드리면 목사 설교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20분, 25분, 나머지 뭐 찬송도 있고, 뭐도 있고, 하여튼 여러 사람이 쇼를 구경하듯이 예배 전체가 이렇게 쇼 비슷하게 이렇게 돼서 뭐 나도 참가하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을 줘가면서 이거 구색을 여러 개로 맞춰놔야 다양하게 질리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목사의 설교는 자꾸 점점 줄어들게 되는 이런, 나쁜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 교회의 특징은 설교와 강해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교회 특별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 뭐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뽑으라 그러면 그런 말씀과, 그 다음에 이 강해다. 우리 교회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교회가 교회가 될수 없는 구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딱, 두번 모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 모이는데 금요일은 말씀드렸듯이 20명에서 30명뿐이 못 나와요. 제가 뭐 나오란 이야기 별로 하지도 않고, 거의 뭐안 나오십니다. 하여튼 일주일에 7번씩 다니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만 오시면 한번 오는 걸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이제 오세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크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자, 금요일 날 모입니다. 뭐 해요? 성경 강의해요. 그렇죠? 주일날 오전에 딱한 시간, 이거 우리가 이제 한 시간 반이고 이제 모여서 해요. 그럼 5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요. 5시간에 모여서 성경 강해해요. 그렇죠? 이거 세번 빼고 뭐 다른 거 있어요, 우리 교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세번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구조 속에서 교회가 된다는 게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 한 번, 강의 두 번. 그렇게 한게 꾸준히 올라오면 1년에 150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10년 하면 1500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1500개. 1500개가 올라오면, 예를 들어, 뭐 제가 아직 10년은 못했지만, 하여튼 1500개가 올라오면 성경 웬만한 거다 다루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혹시 20년을 하면 3000개가 올라오면 말 그대로 다 합니다. 성경에 있는 거다 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 오실 거예요. 아마 제가 볼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교회 오시는 거지, 멀리서도 오시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가운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끝난 다음에 교제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속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도들 꼭뭐 해야 된다고 속박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으로 헌금하게 하고, 그렇죠? 우리의 그런 필요가 있어서 미디어 선교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자발적으로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다른 것보다 말씀 선포,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거를 하는 교회, 이게 근육의 첫 번째 근육이다. 두 번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고, 선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외국에 가서 아니면 우리 교회를 떠난 다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걸 우리가 선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 그래서 교회는 크게 두 가지를 위해 존재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균형? 예. 교회는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이게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안 돼요. 어느 교회 가면 그냥 자기 자신은 피폐한데 무조건 선교만 해야 된다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세상 다른 일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우리 교회만 해야 된다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이두 가지가 이렇게 좀 균형 있게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고 할 때는 예수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맥 목사님 말씀이, 이것도 아마 뭐 성경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전도의 방법은 두 개가 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삶이다. 그러니까 언행으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언행. 첫 번째, 삶으로 하는 전도. 삶으로 하는 전도를 이제 이야기할 때, 제게 아까 코미디 토크쇼 얘기한 그분이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이제 뭐 같이 있는 동료니까 정 박사 그 얘기하면서, 아 근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맞지? 그래. 맞는다고. 근데 왜그 모양이야? 왜그 모양이야? 그런단 말이야. 교회 다니고 본인도 안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교회 여기 학교에 온지 20년, 25년 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후에 있고 뭐 이런 거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뭐라 그러냐 하면, 요새 문제되는 건다 목사하고 교회던데? 그런단 말이야. 저한테 밥 먹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면, 이게 뭐예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니 세상 가서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믿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런 시대가 되니까 전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새벽부터 북치고 장구치고, 전자악기 그냥 귀가 찢어지게 새벽부터 하고, 밤 12시에 금요일 날 지금 잠자야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주말이 됐으면 가서 톡 쉬고 일해야 되는데, 밤 12시에도 전자악기로 그냥 찢어지게 이렇게 하니,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해서, 뭐 특별히 뭐가 있다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새벽에 저 기차 타고 올라오고, 그렇죠?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여 삼창 하는 거 한번 어느 분이 뭐 기독교 TV나 뭐 어디에 와서 한번 찍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는 그 모습이 어떨까? 예? 주여 삼창 할 때 한번 이렇게 찍어서 나를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내가 거기 찍혔어요. 조금 이따 한번 텔레비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저 사람들 정말, 이게 정말 정신 있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처럼 23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미쳤다 그러지 않겠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3절에 하나님은 혼동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란은 누가 갖고 오냐? 마귀가 갖고 온다고 얘기하면서 40절에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해라. 질서 있게. 이게 안 되면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전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베가도 목사님이 그래서 민망할 때가 있다고 얘기해요. 어느 때 민망한 쇼핑센터 이런 데 가면 숨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베가도 목사님이 나타나면 그 본교회 교인인데 가서 술 마시거나 이렇게 담배 피다가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도망가기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안녕하냐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민망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술 먹고 담배 먹고가 이게 구원은 이런 거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믿는 사람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술, 담배는 안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몸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될 때 덕이 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말의 전도다. 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누가 묻거든 온유한 그런 영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믿는다고 답변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메가더 목사님 표현이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북극의 강물처럼 얼어 있다. 강물이 얼어 있으니 입을 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입을 열지 못한다. 그 얘기하면서 또 하나는 말씀이 이렇게 전하되 좀 바르게 온전하게 이렇게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우리 교회 오세요.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특세하면 복 받아요. 아닙니다. 예. 십일조하면 복 받아요. 아닙니다. 그렇죠. 주일 성수하면 복받아요. 아니에요. 이런 거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희 학생이 하나,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저를 만나더니, 아유, 요새 어떤 형이 와서 저한테 자꾸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그 형 보니까 예수 못 믿겠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맨날 새벽 기도 가라 그러고, 이게 본인도 회사를 가야 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야. 11조 하면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냐고. 그래서 자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믿는 거에 핵심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면 제대로 전달을 해야지. 예수 믿으면 복 받아, 11조 하면 복 받으러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속사람이 변하는 게 생긴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꾸 피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는 걸로 자꾸 설명을 하니 이거는 아무리 오래 얘기를 해도 이거는 예수님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선교는 세계를 향한 그런 전도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승천하기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위임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갈 수도 있고 가서 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교회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가서 보시면 항상 어디를 가면 어디 찾아갑니까?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설명을 해주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거기를 발판으로 해서 예배당을 만들든지 하여튼 교회를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 한 100년 동안 교회가 이게 형성이 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가운데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그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저희가 올바른 성경, 올바른 교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가능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잘못된 그런 것들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온유하게 알려주는 올바른 교리를 알려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특별히 그런 일이 요 근래에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아주 용이하게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될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디어 선교를 하다 보니 장점이 뭐예요? 국경과 시간의 제약이 없는 거예요. 밤이든, 낮이든, 그렇죠. 어느 나라든 올바른 걸 해서 올리니까 요새 다 스마트폰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사이트나 이런 거 들어오는 것도 분석을 하면 70%, 80%가 스마트폰으로 들어와요. 그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다볼수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되니까 우리가 그런 일에 집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을 이런 사이버 공간에 올리기도 하고, CD도 만들기도 하고, 책자도 만들고, 선교지, 전도지 이런 거 모든 건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는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사람이 직접 가서 또 발로 뛰어야 될것 같은 일도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지는 않지만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선교 후원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고, 또 지난해에는 아시아의 한 국가에 많은 양의 선교 물자도 보내고 해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은 선교를 많이 못하는 그런 사정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은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성도들 누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담 별로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다 못해요. 다 못한다는 그런 걸 아예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못해요. 뭐만 하느냐?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담을 별로 안 드리려고 제가 이런 목회를 하면서도 부담을 안 드리는 그런 목회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 선교 헌금을 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직접 발로는 못 가지만, 그렇죠? 가서 하고 있는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미디어 선교 자료를 다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데 필요한 그런 비용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돼서 같은 일로 좀 하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매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봤을 때 선교가 미약하다. 맞습니다. 외국에 누구 보내거나 지금 하는 그런 일 없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할수 있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런 일들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 실력이 안 됩니다. 우리 힘이 안 돼요. 안 되는 걸 목사가 왜안 하냐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매진하면서 그래도 앞으로 이런 외국 선교도 우리가 해야 될 그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나타나면 교회가 열심을 다해서 그런 사람들도 파송하고 하는 그런 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섬겨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